세상은 언제 변화할까요? 사람이 그 무언가를 진하게 사랑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가 가진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하늘 가족인 셈이죠. 성도들은 서로가 형제고 자매인 셈입니다. 나에게 형이나 오빠 또는 누나 언니 남동생 여동생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살아가면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풀이해서 설명하면 먼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상대편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며 그를 사랑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편을 높여주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서로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외적인 모습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어떠한 이유로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며 형제를 품어주는 것,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랑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봅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뭐하라고 합니까? 공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 것이라는 것은 이게 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필요한 것, 특별히 결핍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병고에 시달리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부모가 없고 혹은 이렇게 미주처럼 가족이 없어서 혼자 이민 왔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했던 이 공급하다라는 말도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provide, 공급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거 헬라어를 정확하게 보면 함께 겪어줘라, 함께 참여하여 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굶고 음식이 없는 것을 보면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제일 쉽게 도와주는 게 돈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쉽게 도와주는 게 없어요. 돈으로 딱 도와주고 내가 할 일 다 해서 그게 아니라 함께 겪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힘들까. 병고에 이 병고를 당해서 병원에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외로울까. 가면서 내 삶을 함께 나눠주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겸손한 태도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면서 그의 실제적인 어떤 결핍을 함께 같이 공감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의 사랑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오늘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뽑아보자면 15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기쁨에 동참하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너무 쉬운 얘기인 것 같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재앙당하는 사람을 보고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배 아프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도 생기고 반대로 타인의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 고소해하면 내심 기뻐하는 경우들도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이웃사랑은 이웃의 성공에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타인의 불행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는 것, 기쁨이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픔이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삶이야말로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정말 진심으로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슬픔을 당한 것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겨줄 수 있는 동료나 친구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친한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13절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13절 후반절을 좀 볼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보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손님이에요. 손님, 나그네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도시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가끔씩 나그네 성도님들 오시죠. 한국에 원래 거주하는데 미국에 있는 이 그레이스레이크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 만나려고 왔다가 주일 예배 잠깐 드리는 분들, 뭐 아니면은 뭐 타주에서 원래 직장 다니는데 여기 일리노이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출장 나오신 분들, 다양한 나그네 분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타주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들 딸 만나기 위해서 잠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직장 때문에 혹은 학교 때문에 1, 2년간 미국에 뭐 유학생활 한다거나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근데 이 나그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잘해줘도 조금 지나면 이제 떠날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캠퍼스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 캠퍼스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아이들하고 신앙생활하는데 4학년 되면 이제 졸업생 되면 아이들이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아우 야 그 유학생 애들 그 잘해줘서 뭐하냐 키워서 뭐하냐 얘네 어차피 다 떠난 애들인데 그 저기 좀 정착할 사람들한테 좀 신경 써줘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요. 선교자 마인드인 거예요. 여기서 4년 동안 이 학생들을 훈련하고 양육시켜서 이 아이들이 전 세계로 다시 돌아가면 또 거기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 그것이 또 복음의 전파가 아니겠냐, 마인드가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내 삶을 잠깐 스쳐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나그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쏟았을 때,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사실? 내가 주는 게 있으면 이 사람도 좀 나한테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나그네의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give, give, give예요. 내가 주고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눠주는데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다 부어줘도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사랑을 돌려줄 가능성이 전혀 없이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기부할 때 뭘 다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라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늘 있다가 잠깐 떠나는 나그네일지라도 지금 오늘 내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시카고 지역에서 일리노이 지역에서 언제 또 마주할지 모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잘 베풀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영접해서 잘 섬겼다가 실제로 천사들을 영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러고요, 사사기의 이야기도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산 없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는요, 바로 비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주님은 얼마든지 왕족, 귀족, 그리고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히 교제할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사귀는데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직장이 좀 사회에서 좀 알아주거나 뭐 대학 교수나 뭐 의사나 변호사 아들 딸이면 뭔가 지내면 그게 또 커넥션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좀 좋은 집안 자녀들 좋은 그런 어떠한 가문의 그런 자제들하고 교제하면 부모 마음으로서 그래도 이게 좀 뿌듯하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리고 또 남편을 또 먼저 세상을 떠나면 과부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라고 불림받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냉대하고 차별하고 또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지내며 교제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서 그 이후에 300년 정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정도까지는 기독교가 막 핍박을 받다가 100년 이후에 갑자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시대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로마 제국 내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뭐 손이 잘리거나 발이 잘린 뭐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누가 돌봤어요? 교회가 돌봐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야, 저 사람들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다르다,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은 첫 번째로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또 이웃을 대하는 자세, 특별히 비천한 자들을 대하는 자세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마지막 부류가 대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누구죠?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제일 어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기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자세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번 이 본문 말씀 잠깐 묵상해 보시면서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은근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혹시 배우자의 얼굴이 떠오르시면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결혼한 분들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그런 경우들도 은근히 많아요. 가까운 형제가, 때로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제 부모가 돌아갈 때쯤에서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는 형제 자매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 교인들을 박해하는 자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사형시킨 박해자들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님, 내 형제, 자매, 내 자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교회 형제, 자매,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때려서 죽인 박해자들이에요. 그리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이가 막 갈리고 막 혈압이 오르고 너무나도 막 화가 나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종자가 있나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수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분량을 도전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남기셨던 일곱 가지 말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주님의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원수를 사랑하는 두 번째 자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옥을 오히려 악을 갚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은 전혀 반대로 가르치죠. 눈에는 뭐예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내가 당했으면 갚아주는 게 정상이에요. 나 팔 부러뜨린 사람 있으면 두 다리를 몽땅 부러뜨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오른밤을 치면 다른 쪽 밤도 치게 해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 같이 가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얘기하면 너 속옷까지 벗어서 줘. 그럼 세상은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읽었던 소설 중에 가장 제가 많이 울었던 소설은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이 하루는 신부 집에 거해서 잠자다가 거기에 있는 그 은수저 세트, 그리고 은촛대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걸 훔쳐서 막 달아나다가 경찰한테 붙잡혔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신부 앞에 데려와가지고 신부한테, 신부님 이거 이 사람이 이거 여기서 훔쳐간 것 같은데 신부님 이 사람 도둑 맞죠? 할 때 이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왜 훔쳐갔습니까? 하고,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장발장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훔쳐간 거 맞고 그 사실이지만 아, 왜 그것만 가져갔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오히려 더 주죠. 연극한 거예요. 장발장하고 신부는 알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제가 10대 때 이 소설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발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달아나고 있는 죄인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요 오히려 원수 갚는 일들을 모두 금지시키고 계세요. 눈에는 눈, 이를 이로 살아가는 거 금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원수 갚아줄 테니까 너가 그거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9절, 20절 말씀,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이 답답함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심판하실 터이니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름에 쌓여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를 대할 때는 겸손한 태도로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실제적인 필요들을 이웃들에게 채워주는 것, 비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또 도전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사랑의 모습, 그냥 의지적으로 한번 살아가 보겠다 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가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너무 옹졸해지고 너무나도 자꾸 편협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도 많고 미움과 또 시기심과 또 분노를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사랑의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도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니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채우고 그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들과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기로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셔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까지 사랑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